제1부 영과 혼과 몸에 관한 총론. 3장 사람의 타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와 유사한 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물과 유사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의사대로 조절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과실과 먹어서는 안 될 과실을 언급하시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그분 마음대로 조절하는 죽은 기계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면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면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역과 순종은 모두 그들 자신의 권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무엇이든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이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시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든 마귀든 다 우리의 의지에 찬성 또는 반대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의지가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영은 사람의 온 존재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혼과 몸은 다 영에 순복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은 집의 안주인과 같고 혼은 청지기와 같으며 몸은 종과 같습니다. 안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길 때 청지기는 그 일을 여러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안주인은 은밀히 명령을 내리고 종은 청지기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청지기가 모든 일의 주인인 것 같으나 실질적인 주인은 안주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타락하고 실패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써 영과 혼과 몸에 원래 있어야 할 합당한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주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사는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과 의지 혹은 지각과 결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본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진리와 본질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지식과 뜻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영과 혼이 그가 창조되었을 때처럼 완전함과 강건함과 활발함을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했다면 그의 몸은 영원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혼의 의지로 생명의 과실을 취했다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혼을 적심으로 그의 속사람 전체가 바뀌고 몸이 변화되며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다면 혼의 생명은 영의 생명으로 완전히 충만되었을 것이고 전 존재가 완전히 영에 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과 혼의 순서가 뒤바뀌고 속사람이 어둠에 있게 되면 사람의 죽을 몸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몸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부패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혼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것을 압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으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구절에서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생명나무를 언급하신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혼을 고양시키고 사람의 영을 위축시키는 열매입니다. 지식과 선과 악은 이 세상에 있는 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실과를 먹는다면 사람의 혼 생명이 발전되고 영의 생명이 사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고 하나님을 향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과 지식은 다 악한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의 혼의 지력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그 과실은 혼 생명을 발전시키고 고양시킵니다. 혼 생명이 발전되고 고양될 때 영의 생명은 죽은 것 같이 억제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 대부분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두 그루의 나무 중 하나는 영의 생명을 발전시키고 하나는 혼 생명을 발전시킵니다. 비록 사람에게 죄가 없을지라도 사람들 중에는 거룩한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창조된 혼 생명을 발전시켜 자신으로 혼에 속하게 하고 영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세 부분으로 된 본질은 하나님에 의해 균형 있게 지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부분이 지나치게 발전할 때에는 다른 부분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혼의 유래와 그 생명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 영적 생명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산출된 것이 아닙니다. 혼은 영이 몸에 들어갈 때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의 특징이라면 이것이 피조물과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혼은 창조된 생명이고 자연계의 생명입니다. 이 혼의 생명이 영구적으로 청지기에 위치해 있고 영으로 안주인 노릇을 하게 한다면 혼의 용도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 생명이 개발될 때 혼은 영을 억압하여 온 존재의 모든 활동이 피조물의 자연계의 영역 안에만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과 연합되게 하지 못합니다. 본래 창조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의 혼 생명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위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던질 때 하와가 생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하와가 전적으로 영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다면 그 질문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녀의 혼은 영과 반대되어 지나치게 행했습니다. 또한 사탄의 질문은 의문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와가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녀의 생각은 더욱 활동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그의 물음에 답하고 그와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은 그녀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하와의 판단입니다. 처음에 사탄은 그녀의 혼의 생각만을 격동하였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의 의지까지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의 일은 육신의 피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녀로 하여금 완전히 육신에 속한 일, 곧 과실을 먹게 하였으며 그런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의 혼을 유혹하여 그녀가 몸으로 그것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녀의 영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먼저 그의 몸에 있었고 그 다음은 혼이었고 나중에는 영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을 받은 후 하와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이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육체의 정욕으로서 그녀의 육체가 제일 먼저 자극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보암직도 하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으로서 그녀의 몸과 혼이 모두 미혹되었습니다. 셋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이생의 교만입니다. 탐스럽다는 말은 그녀의 혼의 감정과 의지가 다 동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혼의 활동은 이미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 아무것도 그것을 제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 것만이 아니라 심중의 감정까지도 동하여 그 과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실로 사람의 위험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와는 왜 그 실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혼 안의 호기심도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혼의 활동은 항상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의뢰하지 않는 것과 생각과 책으로 지식을 증가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혼의 활동입니다. 이 결과 영적 생명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이 지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십니다. 지혜의 힘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지식나무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이 유혹을 받아 타락한 사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배역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의 혼을 발전시켜 영의 위치를 잃고 흑암에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혼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사람의 주인과 같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 기관이며 생각은 사람의 사상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감정은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사도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라고 씀으로써 당시 아담의 생각이 우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의 지혜에 있어서 약한 자는 하와였기 때문에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여자가 이르기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꿰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맑았고 그 과실이 그 금지된 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은 것은 그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뱀의 모든 말이 대적의 속임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의 말을 보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가 하와와 같이 꾀물 당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하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와를 우상으로 삼고 그녀를 지나치게 사랑했고 그녀를 위했기 때문에 결국 창조주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의 머리는 그의 마음에 의해 억압당했고 그의 이성은 애정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이유로 진리를 믿지 아니합니까? 이는 그들이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의 감정을 통하여 그의 의지를 얻고 그로 범죄케 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방법은 그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그의 의지를 탈취함으로써 범죄케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뱀의 독을 먹고 사탄을 쫓아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과 왕래하는 그의 영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일하는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일을 통해 사람의 혼을 유혹하고 범죄케 합니다. 혼이 범죄할 때 사람의 영은 완전히 어둠에 떨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일의 순서는 이와 같이 항상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그가 만일 몸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각이나 감정에서 일을 착수하여 사람의 의지를 탈취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사탄에게 굴복당할 때 그는 사람의 온 존재를 탈취하여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의 처음 일과 나중 일은 동일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곧 영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생각을 비추고 감정을 감동시킴으로써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여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모든 일은 다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의 일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일단 사람의 의지를 얻기만 하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이 인격의 기관이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사람을 주도하는 부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자주 혼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은 혼의 죄를 말하고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은 범죄하는 혼을 말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도 자주 혼의 죄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도록 주도하는 것이 혼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의는 의지가 유혹의 찬성함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는 의지 안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도 혼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죄를 범한 장본인은 혼이기 때문에 속죄를 필요로 하는 것도 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혼으로서만이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아담의 범죄의 성질을 연구해 본다면 그에게 거역만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얻기 전에 이 생명을 얻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록 사람이 최고의 생명을 얻을 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뢰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독립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외의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독립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독립을 표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독립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 그들이 불만을 가진 것에서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혼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 특히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혼에 속한 것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일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결코 사람 속에서 생명나무는 지식나무 옆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역과 독립은 모든 죄인과 성도가 죄를 범하는 원칙입니다. 타락 후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아담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생기, 곧 영을 의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그의 영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당초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실을 먹은 후에도 몇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그의 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실제로 어떤 죽음입니까? 과학에 의하면 죽음이란 환경과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영과 몸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지각을 잃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벙어리를 예로 들면 그는 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은 인류의 언어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여전히 존재하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고 영의 본능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영의 직감에 예민한 지각을 부패케 했고 영에 속한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죽게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인간이 종교와 도덕과 학문과 재능과 기력과 생각과 육신의 건강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고 추론하며 하나님을 전파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사실상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의 영의 죽음은 점점 확산되어 최종적으로는 몸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영이 죽은 후에도 그가 얼마 동안 살았지만 그동안의 사망은 그의 몸 안에서 활동하여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죽기까지 계속 일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영광을 얻고 변화될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무질서하게 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의 밖의 몸은 죽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담과 그의 자손의 영은 혼에 의해 억압을 당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혼의 압제로 영이 혼과 합해졌을 때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영이 혼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찔러 쪼개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이렇게 완전히 짜여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은 이상적인 세계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지력이나 감각을 따라 행합니다. 영은 이때 완전히 능력과 지각을 잃고서 죽고 자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본래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은 모든 활동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취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으며 있으나 마나 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서에서 말한 혼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도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민수기 16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영이 죄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미 죽었으나 그 활동에 있어서는 생각이나 몸과 같이 활발합니다. 이 영이 하나님 쪽을 향하여는 이미 죽었으나 다른 방면에 대하여는 그 활동이 변함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타락한 사람의 영도 그의 혼과 몸보다 더욱 강하고 힘이 있을 수 있으며 온 존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곧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의 영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법사나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악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는 범죄한 인류의 영이 사탄과 악의 영과 완전히 융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사탄을 향해 살아있고 그 안에 악의 영의 활동을 받아들입니다. 혼이 감정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면 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위하여 분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육체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혼과 몸의 생명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때에 이것은 몸의 죄의 성품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육체는 인간과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성품입니다. 이제 사람은 온전히 육체의 능력에 의해 통제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혼이 영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스스로 주장하며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을 조차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일에서나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일조차도 성령의 계시 없이 사람이 혼의 힘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혼은 자신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과 감정과 요구는 혼이 순종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며 보완하도록 혼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영이 죽었을 뿐 아니라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하며 온전히 육신의 속박을 받으며 혼에 속한 생명을 쫓고 육에 속한 성품을 조차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때로 그는 자신의 죄를 표현하고 때로는 자기의 정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육신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 18절과 19절에서 말한 사람입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니라. 혼에 속한 것은 영이 있는 것과 상반됩니다. 가장 높은 영,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할 영, 혼과 몸을 다스려야 할 영이 이제는 본래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동기와 목적이 혼에 속한 것들로 다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람의 영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혼에 속한 결과는 기롱하고 정욕을 쫓아 행하며 당을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거듭나지 않은 혼에 속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혼의 지배를 받고 그의 영이 혼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과 반대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비록 비상한 지혜가 있어 놀라운 사상과 이론을 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하여는 한 단어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이론과 얼마나 다른지. 세상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만능한 것으로 여기고 두뇌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장 헛되게 여기십니다. 인간은 혼에 속할 때 대부분 이 시대에 속한 것이 믿을 만하지 못함을 느끼고 오는 시대의 영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생각과 이론으로 생명의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총명한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론은 사람을 가장 잘못된 대로 인도하며 공중 누각과 같고 사람을 영원한 흑암의 곳으로 이끌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 만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여기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해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어두운 사상은 대부분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끕니다. 거듭나지 않은 혼에 속한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체에 속할 때에는 혼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그의 혼이 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많은 때 몸의 지위 아래 가장 더러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범죄한 몸은 애호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취향과 동기는 다 땅에 속합니다. 뱀의 독소가 사람의 몸에 들어올 때 본래 합법적이었던 신체의 모든 요구가 이제는 정욕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혼이 한번 몸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요구를 배반할 때 혼은 여러 번 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몸의 악한 정욕은 자주 혼을 통해 많은 악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몸의 권력이 심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은 죄에게 저항할 능력을 잃고 몸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이 가장 으뜸에 처하여 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에 속한 존재가 된 후 사람의 영은 혼을 섬기는 존재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속한 후로는 가장 천한 육체가 왕노릇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다스리는 단계에서 혼이 다스리는 단계로 하락하며 혼이 다스리는 단계에서 몸이 다스리는 단계로 하락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타락하여 육체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은 참으로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의 영을 죽인 결과 영적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혼으로 자립하게 만들었고 결국 혼적인 생명은 자립하여 이기적인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죄는 육신에게 힘을 더하여 죄의 성품이 육신에 의해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